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3일 오후 9시 46분부터 49분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490km, 고도는 약 130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전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데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은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오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이날 오후 기간이 연장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3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각층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마주보며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를 접견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란 협력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1969년 국교 정상화 뒤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소 부총재도 양국 간 대화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의 조속한 복원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소 부총재와 조찬 회동을 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선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이상 상승했습니다.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85.51% 치솟으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9월보다는 3.54%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물가 상승률이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인 인플레이션 리서치 그룹은 3일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8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외부 요인 이외에도 정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5%포인트 내린 10.5%로 하향 조정하며 세 달 연속 저금리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과는 반대 행보입니다. 캐나다가 2일 자국 리튬 업체 등에 투자한 중국 기업 세 곳에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프랑스와 필립 상파뉴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국가안보 및 정보단체들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 뒤 이들 업체들에 대한 투자 철회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시노마인 레어메탈즈 리소스 유한 책임 회사, 챙즈 리튬 인터내셔널 유한 회사, 장계 광업 투자 유한 책임 회사 등 세 곳입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파워메탈과 울트라리튬 등 캐나다 핵심 광물 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상판유 장관은 캐나다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계속 환영하고 있지만 국내외 투자가 국가안보와 주요 광물 공급망을 위협할 땐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헤르손에서 주민 7만 명을 강제 이주시킬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2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행정부 수반 블라디미르 살도는 주민 최대 7만 명이 6일부터 러시아 본토나 헤르손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는 이 같은 이주가 민간인 대피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2일 동해와 서해상에 미사일과 포탄을 무도기로 발사한 데 이어 3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서 도발 수비를 높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안정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공중훈련 연장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3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이날 네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으며 오전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네 번째 발사는 미한 연합훈련 연장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로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했습니다.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전에 공개된 담화에서 미한 연합훈련 연장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미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와 한국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 등 총 240여 대의 군용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날 훈련 연장과 관련해 공군 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 위기 상황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번 발사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서 도발 수비를 높였습니다. ICBM은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일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1920km, 비행거리 760km, 최고속도는 음속의 15배인 약 마하 15로 탐지됐습니다. 군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최신 ICBM인 화성 17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단 분리엔 성공했지만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계획된 궤적보다 일찍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군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최고속도로 탐지된 마하 15는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해 4,500km를 날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인 화성 12형 개량형의 최고속도 마하 17보다 느립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미사일이 2단 분리를 했기 때문에 ICBM으로 보인다며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 12가 IRBM인데 그건 1단이거든요. 그리고 15, 17이 2단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2단으로 이제 분리를 두 번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속도도 이제 ICBM으로 따지면 20 이상 나와야 돼. 17 같으면 한 23 이상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마하 지금 15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당국은 비행거리 750km, 고도 약 2000km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이 동해 상공에서 소실됐다고 밝혔는데 한국 군당국은 미사일 궤적을 끝까지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오전 8시 39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 약 330km, 고도 약 70km,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의 계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위 상임위원회를 찾아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안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안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며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미한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과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한군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당초 오는 4일까지로 예정됐던 미한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군은 미한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지난 10월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측은 현재 훈련 연장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엔 미한 양측에서 총 240여 대의 군용기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3자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화협의를 통해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고조 책임은 오롯이 북한에 있으며 이런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등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미안의 군사적 움직임이 긴장고조의 원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한 뒤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일 동해와 서해상을 향해 각종 미사일 20여 발과 포탄 100여 발을 무더기로 쏜 뒤 이번엔 IC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양상입니다. 특히 북한이 2일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을 위협한 데 이어 이번엔 ICBM을 발사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의 양상을 보면은 한미를 동시에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역시 고각 발사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아직도 ICBM은 정상 발사 재진입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에 대한 압박을 도모한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ICBM까지 수위를 높인 만큼 북한의 남은 도발 카드가 사실상 핵실험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틀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실험에 앞서서 ICBM을 이제 발사를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해야지 이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화성 17이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오늘 이제 ICBM 발사 실패라면 북한도 체면을 많이 굴린 셈이 되는 거죠.
장영근 교수는 ICBM 발사 실패는 전술 핵탄두 실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점을 골라 감행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의 화성 17형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을 점치면서 성공할 경우 초대형 핵탄두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8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2019년 이후 전술핵 무기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군사 전략을 내놓았다며 이는 ICBM 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이 반영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전례 없는 무더기 미사일 도발이 전술 핵무기의 실전 운용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전에는 전략무기 중심으로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걸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술 핵무기 쪽으로 도리를 만들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운영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한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2일 브리핑에서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잠재적인 추가 도발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들과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이번 ICBM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2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규탄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어 이번 행동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 주민의 안위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에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이 주변국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와 함께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모든 국가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런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3일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1,920km, 비행거리는 760km, 최고 속도 약 마하 15로 탐지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일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지역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동맹국의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비용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t remains the case that we ar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결과가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동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해왔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위험하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런 행동에 어떤 대응을 할지를 놓고 동맹 파트너와 공개적으로는 물론 비공개적으로 논의와 정보 공유, 조율을 해왔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its reckless decision to fire a missile below the defective.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이 관여를 거부하고 있는 건 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틀림없이 여전히 굳건하다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측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 회담이 동부 시각으로 매우 늦은 밤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hortly after news of these launches broke last night, Secretary Blinken spoke to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이어 두 장관은 한국 영해 인근에 떨어진 것을 포함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고조되는 발사 행위를 공동으로 비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당시 대화를 기회 삼아 박 장관에게 한국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And he stressed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ite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continued.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주요 20개국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블링컨 장관도 동행할 것이라며 북한과 북한이 영내에 가하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협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은 물론 일본 동맹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면서 양자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지만 삼자 방식으로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도 거듭 확인하면서 여기에도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란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에 맞서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등의 제재 체제가 작동 중이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도구와 권한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어떤 경우에 미국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it's incumbent up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rtainly those countries that have.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나라들의 의무라며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무기 제공에 있어 북한의 책임을 물을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과 공동 주최하는 군축회의에서 발사체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1차 한국 유엔 군축 비확산 회의가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2일 회의 일정과 주요 의제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 군축 비확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주 안보 논의 동향과 전망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발사체를 중심으로 비확산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군축실도 1일 BOA에 이번 회의가 우주 안보와 미사일 개발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규범과 규칙, 원칙을 세울 필요가 더욱 높아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운반수단 실험, 지역과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멜러리 스튜어트 미국 국무부 군축, 검증, 규정준수 담당 차관보와 박용민 한국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고위 군축 대표를 비롯해 정부와 학계 대표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고 정치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기존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핵활동 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추가 독자 제재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이람에 미사일을 쏘는 등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NN 인근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도발의 규모와 탄착 지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2일 미사일 발사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is dangerous about this latest set of provocations in the last 24 hours is of course the
크로닌 석좌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4시간 내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온 미사일을 포함해 한국 영토 가까이에 상당한 양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근해에 대한 포격에서 미사일 발사로 간 것은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긴장 고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최소 25발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은 한국 속초에서 약 57km 떨어진 NLL 이남 공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합참은 이에 대응해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에 정밀 사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이 NLL을 넘어 미사일을 쏜 점에 주목했습니다.
It's a violation and it is it's very serious.
크로닌 석좌는 그것은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한국 영토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명확하게 한국을 겨냥했고 또 겨냥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주의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았지만 한국 영토나 국민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히 피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도발과 착오로 인해 결국엔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re may be further escal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과거 한국과 북한 해군 함정들이 NLL 인근에서 사격을 주고받았듯이 향후 NLL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이날 북한의 무력 시위가 미한동맹의 비질런트 스톰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하지만 결국 이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igilant Storm is a response to North Korea breaking agreement that it made with Trump.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를 깬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한 모라토리엄을 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탓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종종 미한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미한 군사훈련의 재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미한 동맹이 미래의 훈련들을 축소하도록 겁박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종종 도발과 협박을 사용한다며 최근 북한의 행동들은 미국 확장 억제 약속을 포함한 미한일 삼각 안보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핵 위기나 2017년 화염과 분노가 언급된 미북 대립 당시와 비교해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주된 이유로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꼽았습니다.
But they can't use these capabilities.
북한의 새로운 역량들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된 정권의 종말을 피해 그런 역량을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이 북한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는 김정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북한 벼랑 끝 전술의 작동법에 대해 1990년대보다 그리고 5년 전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군력과 해군력이 부족한 북한의 도발이 미사일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t's a versatile, diverse display of missiles,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short, medium, long range.
북한 도발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의 전시장이지만 결국엔 미사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이 한국이나 미한 동맹이 실전 배치한 첨단 항공기와 경쟁할 공군력이 없으며 해군력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관측했습니다.
Kim Jong-un is desperate. He's been unable to force concession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동맹이 힘과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군사 준비 태세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로 동해 상공 일부 항공로가 폐쇄된 데 대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항공 운송 규제는 주권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동해 상공 일부 항공로를 일시 폐쇄한 것과 관련해 항공 운송 규제는 전적으로 주권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카오 대변인은 이일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한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카오의 입장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6월 이카오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 같은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제 민간 항공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이카오 표준 권장 관행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0월 제41차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이카오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카오는 지난 1947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기초에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로 비행의 안전 확보와 항공로, 항공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토교통부는 북한이 현지 시간 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동해상공 일부 항공로를 현지 시각 3일 오전 11시 5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폐쇄된 항공로는 북한 경유 항공로와 일본 경유 항공로로 현재 북한을 지나는 항공로는 없지만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의 임시 우회 항로 이용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는 5회에 걸쳐 미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한미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들의 주요 활동과 선거 결과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실시된 이번 중간선거에선 임기 2년의 연방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 중 이번 선거에 나선 의원은 10여 명입니다.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 하원에선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아미베라, 브래디 셔먼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클 맥하울, 크리스 스미스, 조 윌슨 의원 등입니다. 한국계 의원으로선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킴과 미셸 스틸 의원, 민주당의 앤디 김과 메릴린 스트랭드 의원이 연임에 도전합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주의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이 우세한 하와이주의 샤치 의원 모두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0days은 2일 기준으로 루비오 의원이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발데밍스 현 하원 의원을 제치고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을 94%, 샤치 의원이 공화당의 밤 맥데르모 현 주하원 의원을 제치고 재선을 기록할 가능성을 99%로 내다봤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들도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538은 하원 외교위원장인 믹스 의원이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주 5선거구에서 이길 가능성과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맥하울 의원이 공화당 강세인 텍사스주 10선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모두 99%로 예측했습니다. 지한파로 불리는 민주당 중진인 베라 의원과 셔먼 의원이 각각 재선에 나선 캘리포니아주의 6선거구와 32선거구는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이들도 연인에 성공할 가능성이 98% 이상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와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등 한반도 관련 외교, 경제, 안보 사안에 걸쳐 미의회와 한국 정재계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대표적 인사입니다. 특히 미한이 3국 공조 강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베라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의 강제 함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밝히게 됐습니다.
Within the Korean public, within the Japanese public, can we use this as a forcing function?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셔먼 의원은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등 미주 한인 단체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해 주도하고 북한의 제한적 핵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하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한 공화당의 스미스 의원과 윌슨 의원도 연인에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538은 스미스 의원과 윌슨 의원이 각각의 지역구인 뉴저지주 4선거구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선거구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모두 99%로 예측했습니다.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주목받는 인사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의 난민정책 점검을 위해 개최한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re needs to be, and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윌슨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실행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안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 4명도 모두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38에 따르면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이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83%로 예측됐습니다. 초선으로 재선에 도전한 공화당 영킴 의원이 공화당 간세인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98%, 워싱턴주 10선거구에 민주당 스트링랜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은 99%, 캘리포니아주 45선거구에 공화당 스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83%로 예상됐습니다. 영김 의원은 초선이지만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그 재승인을 통해서 그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중재하는 데 그 실질적이라는 또 메시지도 보내고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투원기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로포트먼 상원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끝냅니다. 포트먼 의원은 의회에서 지난 2019년 오투원비어 북핵제재 강화법 제정을 이끈 데 이어 이번 회기에는 오투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체제 강화를 위한 사이버 절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국가 행위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영국과 세계의 사이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 정보 환경 통제 등 어느 정도 악성 사이버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영국의 이익에 가장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역량을 갖춘 행위자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의 핵심 초점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열악한 경제 상황을 지탱하기 위해 사이버 능력을 이용하는 사이버 절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을 이용해 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적대적인 행위자들로 인식되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NCSC의 폴 치체스터 운영국장은 1일 보고서 설명회에서 북한이 사이버 절도 행위와 함께 대규모 첩보 활동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key focus of North Korea's hostile cyber activity continues to be cyber theft. Using its capabilities to bolster its poor economic situation.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NCSC의 활동과 분석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해당 기간 동안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해 이를 전송하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인 머레어 등의 도구를 사용해 기관의 IT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파괴적 사이버 위협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상에서 지적재산권과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건과 정치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민감하거나 제한된 정보를 도용하고 게시하는 해킹 사건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기간 영국의 공공기관과 의료, 교육기관, 민간기업을 포함해 수백 곳이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중 63건에 대해 NCSC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NCSC는 영국의 사이버 보안에 위협을 가할 역량을 가진 국가주도 행위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병원 48곳에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워너크라이 해킹 공격의 배후이며 2019년에도 북한으로 의심되는 산업기반시설 해킹 공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정부 주도 사이버 해킹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됐던 북한 선박의 운항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중국 항만당국의 고위 누락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이 마지막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3월입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북한 선박 연화 3호가 지난해 3월 28일 중국 옌타이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9개월 가까이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2개월 더 지속되면 올해는 북한 선박이 안전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해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강력 제재 이후인 2019년에는 쉬운 한 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13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 안전검사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후 중국 항구로 향하는 북한 선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중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근해에 머무는 북한 선박은 약 20척입니다. 특히 북한 선박이 마지막으로 안전검사를 받았던 중국 옌타이항에는 2일 현재 북한 선박 금산봉 3호가 정박해 있지만 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기록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블랙리스트 국가로 따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나라 선박보다 검사를 더 자주 받아왔습니다. 유독 북한 선박만 안전검사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한 검사 건수가 북한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한국 선박의 경우 올해 총 597척이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일본과 중국 선박도 각각 178척과 676척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올해 6월 BOE의 문제 제기에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군의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위원회 사무국은 항군의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전문 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의 누락 배경을 질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0도, 낮 8도, 양덕 아침 영하 6도, 낮 7도, 신의주 아침 영하 3도, 낮 9도, 구성 아침 영하 3도, 낮 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2도, 낮 9도, 희천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16도, 개성 아침 2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4도, 신계 아침 0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5도, 낮 16도, 장전 아침 7도, 낮 18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5도, 낮 17도, 장진 아침 영하 6도, 낮 9도, 청진 아침 5도, 낮 12도, 김책 아침 8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5도, 낮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6도, 낮 8도, 삼지연 아침 영하 7도, 낮 4도 예상됩니다. 11월 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콜롬비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콜롬비아 국민의 동반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은 서반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콜롬비아를 방문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2016년 맺어진 평화협정의 첫 번째 항목인 인종화합 분야에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앞으로 콜롬비아 주민들과 토착민 사이에 정의와 평등이 없다면 지속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ver five decades, 38% of Afro-Colombians, 27% of indigenous people registered as victims of the conflict.
블링컨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앞으로 콜롬비아 주민 38% 그리고 토착민 27%가 분쟁 과정에서 희생됐다며 2017년까지 100만 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과 고문, 실종, 살인, 성폭력과 같은 잔혹한 행위와 인권 유린에 시달렸지만 너무 자주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종 간 화합은 이 같은 불평등한 문제를 다루는 한편 앞으로 콜롬비아인과 토착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평화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Since supporting the negotiation process, we've supported Colombia's efforts to help protect vulnerable communities, dismantle criminal organization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콜롬비아 평화협상을 지지한 이래 우리는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범죄 조직을 해체하며 폭력과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지원하기 위한 콜롬비아의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콜롬비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지난해 콜롬비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5년에 걸쳐 6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입니다. 또 미국은 9개의 앞으로 콜롬비아와 토착민 단체와 협력해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인종 화합을 지지하는 이유는 평등한 권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온 콜롬비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노력에 있어 콜롬비아의 파트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새 총리를 뽑는 선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승리했습니다. 3일 선거 최종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네타냐후 전 총리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라피드 총리는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네타냐후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축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행정부의 권력 이양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선거 최종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 전 총리의 리쿠드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 연합이 이스라엘 의회 120석 중 64석을 얻었습니다. 언론은 네타냐후 전 총리가 집권하면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정치 소식통을 인용해 새 정부가 이달 중순경 확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3일 오후 9시 46분부터 49분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490km, 고도는 약 130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전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데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베질런트 스톰은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오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이날 오후 기간이 연장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0분경 동해상으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과 오전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이 3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각층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마주보며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를 접견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란 협력위원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1969년 국교 정상화 뒤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소 부총재도 양국 간 대화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의 조속한 복원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이상 상승했습니다.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85.51% 치솟으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9월보다는 3.54%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물가 상승률이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인 인플레이션 리서치 그룹은 3일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8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외부 요인 이외에도 정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5%포인트 내린 10.5%로 하향 조정하며 3달 연속 저금리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과는 반대 행보입니다. 캐나다가 2일 자국 리튬 업체 등에 투자한 중국 기업 3곳에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프랑스와 필립 샹파누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국가안보 및 정보단체들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 뒤 이들 업체들에 대한 투자 철회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시노마인 레어메탈즈 리소스 유한 책임 회사, 챙즈 리튬 인터내셔널 유한 회사, 장계 광업투자 유한책임회사 등 세 곳입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파워메탈과 울트라리튬 등 캐나다 핵심 광물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상판유 장관은 캐나다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계속 환영하고 있지만 국내의 투자가 국가안보와 주요 광물 공급망을 위협할 땐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